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는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왕들은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여호와 신앙에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 지나고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 가장 선한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이었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삶이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의 어떤 모습이 후대가 평가하기로 그가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계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3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짧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통치 말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몬의 통치 방식에 반대했던 신하들의 반역으로 왕은 궁정에서 죽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쿠데타를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또다시 봉기를 일으킵니다.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백성들이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한 백성들이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인 이 시대에서 요시야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나라의 내부 정치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시기 주전 약 640년경에는 국제정세가 혼돈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므낫세와 암몬이 믿고 따랐던 아수르는 점차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 제국이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안에도 많은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수르를 따라야 한다라는 친아수르파도 있었을 것이고 아수르가 저렇게 힘이 약해지니 우리가 다른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제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힘과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요시야 역시 8살이 되던 해에 왕에 올라서 그 역시도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왕궁에서는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연스럽게 왕위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왕이니 그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또한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지혜를 물을 나라의 원로들은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지혜를 구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요시야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8년 뒤 통치 16년이 되던 16살이 되던 해에 찾습니다. 3절 전반전에 보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방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요시야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것을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정답을 늘 정해놓곤 합니다. 그 정해놓은 정답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좋은 삶이고 좋은 경영이고 좋은 삶의 경영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하고 20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스펙에 쌓아야 되고 30대에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경영 방법은 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고민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한 요시아는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처럼 성전과 나라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성결하게 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는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헌금을 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성전에 계속 비치되어 있었던 율법이었으나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저희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고했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아뢰었고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율법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시야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녀는 아마 당시 훌륭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는 요시야 이전에 있었던 악한 왕들 때문에 이제 백성이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요시야를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에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의 날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축복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나는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 자기를 낮추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시야 이전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을 성경은 이 겸손이란 단어로 그들의 통치 그랬던 그들을 평가합니다. 33장 말씀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 상황은 므낫세가 평생을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끌려가고 포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아수르가 내 삶을 이끌어주고 이 나라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의 북극강병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그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장면이 되자 이제 그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므낫세와 아몬 요시아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실 때 겸손하였는가 아니면 교만하였는가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것에 다른 것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아수르의 무릎을 꿇었고 그 우상들의 무릎을 꿇고 빌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무릎을 꿇으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시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여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항상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요시아처럼 옷을 찢는 듯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4장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경영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돕고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